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일 많은 기도 부탁이 어떠한 기도 부탁이냐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질병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할 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받아 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 물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에 좀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드렸죠. 그런데 목사님, 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좀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사에게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는 것이 영적인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필요한, 세상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풍성함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뭐 표현하진 않지만 한 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좀 풍성하다라는 것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또 형제들을 향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도 포함한 풍성함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뭐 돈 같은 것, 그 다음에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기도하면 안 돼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팽배해졌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때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뭐 부자가 많진 않잖아요. 부자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도해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도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런 것은 바른 믿음이죠.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제 그러한 믿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조용히 하나님께 뭐 돈 많이 벌라고 벌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이유로라든지 어떠한 이유로라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분명히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풍성함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포함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기에 어려운 그 복, 그 복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우리가 1년의 농사를 주기적으로 짚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막연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막연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며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댐을 만들고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래도 물이 풍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때 농사를 지을 때 시작할 때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그 해의 농사가 망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따라 필요한 때에 은혜를 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시작할 때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합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추수한 후에 씨를 뿌릴 때까지, 물론 처음에는 잘 살 수 있겠지만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쌓아놓은 것들을,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먹겠죠. 그런데 쌓아놓은 것을 먹지 않고 햇곡식을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누는 것이 힘듭니까? 왜 나누는 것도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공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 손에 없는데, 내 손에 풍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게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먹는 것, 가장 필요한 양식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식을 많이 거두어도 환경이 불안하다면 평안하게 마음 놓고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곡식이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거 적군들이 와가지고,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한 마음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많은 은혜가, 복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잠잘 때 누가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원수들을 완전히 이겨내는 거예요. 일당백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 다섯 명이 100명, 1000명이 10000명, 10명이 뭐 1000명,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이 백을 쫓는다 그랬어요. 백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숫자가 적어가지고 만 명의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나는 100명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백이 만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은 영적인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교는 영적인 의미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모니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막 도저히 섞이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리와 양이,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은혜를,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곧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더 큰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점심 식사에 뭐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별로 우리가 안 놀랍나요?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여러분과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우리들,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싫어하지 않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냥 단순히 와서 밥만 먹고 악수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엄청난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이번 주에 드렸는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부르면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철기 집사님 장례 예배 때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아들, 딸,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좀 젊은 분들이 하관 예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딱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다 안 불러요. 따라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가 그 멜로디가 다 알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다녔던 분들은 따라 부르는데 안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영생을 믿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갑자기 딱 좀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죽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뭡니까? 아버지의 교회를 안 다녀도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의 의무예요. 잘 키운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 번은 최소한 그 죽기 전에 한 번은 최소한 그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다 그 머리를 안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나를 위해서 속으로는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해줄 수 없다는 것도 또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라고 고민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이었고 노예였던 너희들을 구해서 바로 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격이 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허리도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한번 핀 것은 하늘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서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세상에서도 부러워할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세상에서 끝나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조건적입니까? 이거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무슨 컨디셔널한 그런 사랑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땅에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손에 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손에 뭐가 없어요.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서 풍성함,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시작이 언약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첫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방 막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그 풍성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있겠어요?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후손들에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4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막 황폐해졌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말씀을 지키는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 빼앗겼고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능력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지키면 내가 복받는다 뭐 그것으로 해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능력의 근원 되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풍성함의 근원 되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테스트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테스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건강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 부담이 돼요. 그렇죠? 나는 없는데? 나는 아닌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저주받은 거야? 나는 버림받은 거야? 그게 아니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시에 혹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흩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흩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